오늘 말씀은 하박국 선지서에서 뽑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서는 12개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데 12개의 소선지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많은 독자들에게 낯선 이 부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통독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1년에 한 번이라도 소선지서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소선지서를 이제 읽어가시면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소선지자들의 이름을 들으면 아, 이분이 구약에 나타나는 선지자, 선지서를 쓴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요 정도 분간하면 일단은 만족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스바냐, 선지자 맞죠? 스바냐, 오바디아 이런 이름들,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에 친숙해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12개의 소선지서를 순서대로 이렇게 쭉 외우는 것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외워도 또 까먹고, 외워도 또 까먹고, 그렇습니다. 이제 12개의 소선지서를 조금 조금씩 더 순서를 이제 외워가려면요. 그 순서대로 다 외우는 건 쉽지 않은데, 아, 이 책이 어느 부분에 있다는 거를 이렇게 익히시면 좋아요. 호세아 선지서가 제일 앞에 있고요. 말라기가 맨 끝에 있습니다. 맨 끝, 바로 직전. 그러니까 끝에서 두 번째는 누굴까? 스가랴고요. 이렇게 넓혀가는 겁니다. 조금 조금씩. 근데 나홈은 정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나홈 선지서, 그러면 12소 선지서 중에 중간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하박국은요, 일곱 번째 있습니다. 앞에서 일곱 번째, 뒤에서 다섯 번째. 예, 하박국. 예, 이름에 여러분 친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호박국이라 그러지 마시고 하박국입니다. 이런 선지자가 12소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고요. 그러면 이제 소선지서를 읽으시면서 한 포인트로 그 책을 요약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제일 많이 알려진 책이 요나서죠. 호세아서의 처음 두 장도 선지자가 음행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벌어지는 정말 쇼킹한 이야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소선지서에 대한 내용은 우리 머릿속에 잘 남아있진 않아요.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한 문장으로 기억해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12개 소선지서 중에 스가랴서가 제일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못지않은 그 깊이와 균형면에 있어서 큰 이 선지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어떤 책일까요? 하박국은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는 겁니다. 이게 골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답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설교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1절을 보시면 1절 중간 부분에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답하실지 보리라. 이게 하박국 그 전체를 읽게 되는 입문하는 이 저 문이 되는 겁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면서 굉장히 좀 초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실지,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긴 해주실 테인데 뭐라고 답하실지, 언제 답하실지 그 기다림이 매우 깊었던 것 같습니다. 간곡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답을 기다릴 때 그 경험 한번 살짝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불러와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연초에 종합검진을 했는데 뭐 검진하고 나니까 뭐 이것저것 뒤 따라서 팔로우업하라는 게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가 좀 예민한 기관이라 한 6개월 후에 시간이 한 6개월 걸렸어요. 이렇게 다시 몇 가지 검사를 하고 의사를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사를 만나는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한 20분쯤 대기하면 보통 뵙는데요. 한 40분 이상 기다리게 됐어요. 점점 마음이 좀 초조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어떤 답을 주실까? 저는 좋은 답 듣기를 바라는데, 근데 딱 제 차례가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을 보는데 앞에 뜨는 모니터를 관찰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땠겠어요? 의사 선생님 눈치를 빨리 봤죠. 도대체 이 반응이 어떤가? 근데 잘 반응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답을 주시는데 저한테는 좋은 소식을 주셔서 감사했었습니다. 근데 요 정도만 해도 이런데,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일이 담겨 있는 결정문을 통고받을 때 얼마나 그때 이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그 답이 기다려지겠습니까? 옛날에는요, 아주 옛날에는요, 그거 우체부가 갖다 줬어요. 이 통지서 같은 거. 그래서 하루 한 번씩 우체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을 테인데, 이건 옛날 얘기고요. 젊은 세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림도 안 그려질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전화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화 오면 이게 그 전화인가 하고 기다렸죠.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알려주잖아요. 그 온라인 올 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거 답 봤는데 가서 딱 검색을 해보는 거야. 아직 안 올라와서 결과가. 그러면 그 다음 또 가서 검색하는데 1분도 안 걸려. 초조해가지고 계속 가서 보는 겁니다. 하박국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슨 질문인지 이따가 찾아볼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는 걸 기다리는데 너무나 마음에 이 기대감과 또 마음의 초조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답하실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1절을 보시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집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파수하는 곳과 성루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장소이면서 또한 상징적 의미도 있어요. 내가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답을 받으려고 깨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답을 받으려면 깨어있어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길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동안 힘썼던 것은 깨어있으려는 것이었죠. 파수하는 곳에 올라가 성로에 서서 하나님이 답하시면 내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받아서 바로 그 답을 시행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박국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4장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4장 뒷부분. 의인은 찾으셨어요? 네, 의인은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박국에게 주신 답변의 요약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이 말씀이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구약 성경의 10개 정도 중요한 그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 저는 이걸 포함시킬 겁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성경 기자들이 이 인용을 세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첫 요소 중에 하나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네, 한 10여 명 아멘 하셨는데 아멘한 축복이 오늘 더블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게 어떤 때는 이렇게 아멘으로 참 화답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도전에 대해서 그렇게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첫째 자리에 놓여있을 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네, 특별히 하박국이 큰 기대 가운데 받았던 이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에게 주어진 응답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준 응답이란 사실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마 우리 중에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맞아. 근데 내가 의인일까? 나도 과연 의인일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성경적인 답을 드릴 테인데 미리 선언해 드리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그렇게 기다렸다가 받았던 그의 인생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인생 대답, 저는 하박국이 이 말씀 하나 붙들고 평생 살았으리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가치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박국처럼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답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잘 간직된 말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질문이 떠오르죠. 도대체 하박국은 어떤 질문을 드렸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이 답을 받은 걸까요? 그리고 이 답은 요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답의 전체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살펴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질문은 1장에 나와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은 2장입니다. 1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 피셔서 1장 2절에서 4절 사이를 보려고 합니다. 2절에서 4절 사이를 제가 요약을 할 테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면 눈으로 읽어주셔요. 악인들이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 생각하면서 악인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겁탈도 하고요, 강포도 행하였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의인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왜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고 주권자라면 이 땅이 이렇게 악에 물들어 있는 모습을 방관하셔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이 다른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데 4절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길이고요, 하나님의 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해이해지고 그러니까 무시받는 겁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아니하는 모습, 이걸 통해서 주변에 악인들이 하도 많아져가지고 의인이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당백하는 거는 이건 말이 쉽지요. 일당백은 정말 어렵습니다. 일당열도 어려워요. 주변에 10명이 나하고 다른 생각 갖고 있는데 내가 내 생각을 주장하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요. 근데 악인들로 애워싸여 있는 상황 중에 의인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이대로 두실 겁니까?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질문 별로 안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런 류의 질문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류의 질문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 보면 사실 우리가 적어도 나라와 국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악이 성행하고 하나님의 이 뜻이 해이해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만을 구하면서 정의와 진리 그리고 사랑 쪽에 등한시하는 이 사회가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은 일면 마땅합니다. 북한이라는 사회체제를 놓고 보면서 그 안에 압박당하는 수많은 보통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박국이 드렸던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공산사회, 이슬람사회 등 그런 데서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박국의 영적인 깨어있음은 확실히 우리보다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악인들이 이 세상을 자행자재하면서 자기네 것으로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질문드렸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몇 절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인데 여러분, 아 이렇게 성경에 이런 질문들이 많구나 하면서 우리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짖음의 목록 가운데 하박국 같은 이런 선지자들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다. 하도 많이 불평을 했던 거예요, 시편 기자가. 악한 자들이 자기 꾀로 막 그 이 세상을 성행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많이 불평했던 것이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깨닫는 겁니다. 시편 73편 3절, 유명한 절인데 자막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할. 그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자꾸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다는 거예요. 욥기 21장 7절을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고 힘이 더하더냐? 라고 욥이 고백을 하며 한탄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서 12장 1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그러나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나에게 좀 답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데 이 땅에 악이 그렇게 성행한 것을, 이 땅에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신앙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답의 요약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요약이었어요. 근데 전부는 아니에요. 이제 전체 아웃라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뒤에 그 내용이 2장 끝날 때까지 쭉 계속되는 겁니다. 2장 4절에 보면 그들 마음이 아주 교만해요. 그리고 이들이 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혀요. 이 얘기에 가득 담겨 있어요. 한 절로 이 얘기를 요약할게요. 12절입니다. 12절. 찾으셨나요? 읽으십시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자는 자에게, 요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화 있을 진짜. 하나님 무시하는 자들. 자기 유익만을 따라서 착한 사람들 겁탈하며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공의를 등한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결론이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한 단어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화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박국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답 가운데는 악인에게는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그 다음 얘기가 또 있어요. 14절을 보시면 유명한 구절이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런 때를 보는 거예요. 하박국에게 이 때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박국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지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비록 악인들이 성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세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 시간을 완성시키시고 그날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다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겁니다. 20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읽으십시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다루실 그 통치의 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박국이 깨달은 깨달음이 진짜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건요, 악인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끝나면, 한 장면이 끝나면 다음 장면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은 성전에서 온 땅을 다스리리라. 이게 이 세상 악인들이 다스리는 아주 지긋지긋하고 못된 세상이 끝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비록 악인들이 판치는 것 같은 이 세상 안으로 밀려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진짜 영적인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박국이 깨달은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이 맞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악이 판치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이미 그의 통치를 이루시고 이미 그의 일을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세상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이 눈에 보이므로, 그러므로 악인이 판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의인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하박국의 인생 답이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의인인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이 놀라운 답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하박국에게 주시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에게 화가 있고 그 악인들의 이 통치를 완전히 무리받아 덮음까지 덮는 그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 메시지, 이 소식을 하박국에게 주시면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추가로 주시는 겁니다. 자,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2절 제가 읽기 시작할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묵시는 지금 주신 답입니다. 이 답변을 기록하여 어디에 새겨요? 판에 새겨요. 판에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판에 새기면, 명백히 새기면 판에 새긴 것은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안 지워져요. 급하다고 해서 손바닥에 쓴 건 어떻게 됩니까? 지워져요. 여러분, 손바닥이 이렇게 그 손바닥에 쓴 것이 얼마나 빨리 지워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에 쓰면 거의 순식간에 지워질 겁니다. 손에 땀이 많거든요. 제가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그 악수를 할 때 조금 이렇게 주저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손에 땀이 많아서 그래요. 혹시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악수를 하시면서 약간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좀 주저를 하는데요. 주저 없이 제가 악수하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손이 뽀송뽀송한 때입니다. 저같이 땀 많은 사람은 금방 지워집니다. 판에 새겨. 판에 새겨. 지워지지 않게. 그것도 명백하게 새어서. 지워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돼 있냐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판에 새겨서 깊숙한 곳에 숨겨두지 말고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도록 자기 마음속에 이게 리마인드, 떠오를 수 있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되새김질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묵시라는 겁니다. 자, 다음 3절 같이 읽을 겁니다.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박국이 받은 이 말씀 제가 아까 세 가지로 요약해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통치는 무리바다 덮음같이 그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결국 이 땅에 완전히 채워지리라, 가득하리라. 그러므로 의인은 다르게 살지 말고 믿음 붙들고 살아야 된다. 요 메시지는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위급할 때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급할 때 딴 생각이 들면 이 신앙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신앙은요, 위급할 때 딱
작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위급할 때 머뭇머뭇 이것저것 주저주저 지푸라기라도 잡자.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신앙이 정말 미약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급할 때 신앙 잘 붙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위급할 때 붙들 말씀이라는 겁니다. 점점 이 세상은요, 점점 이 세상은 이전 시대보다 더 많이 그래봐야 소용없어. 네가 신앙 붙들고 예수 붙들고 살라고 그러는데 그래봐야 소용없어. 자기 이익 챙기고 사는 게 최고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자신 있어요.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이 받은 이 메시지를 하박국처럼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판에 새겨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는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으면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도 맞는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는 그 말씀을 받는 순간 누구에게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빨리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중요한 얘기인데 빨리 알려서 다른 사람도 그 유익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의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근데 그 의가 내가 만든 의인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만든 의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를 내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의를 내가 쓸 수 있기 때문에, 내 것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너무 긴 얘기라 매우 압축해서, 그러나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요, 그 자신의 의의를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쓸 수 있도록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공하신 그 의의를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자들은 의의 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전가가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내가 아무리 믿어도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지난 주일날 용서의 원리 말씀드렸죠? 우리가 언제 용서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러나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 십자가에서 주신 용서가 나에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똑같은 원리, 똑같은 원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의의를 누구에게나 제공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만 그 의의를 자기 것처럼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의인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좋은 소식을 어떻게 안 알려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 좋은 소식을 알리려고 달려가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요.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종말은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 이 묵시의 내용이 이루어지겠고, 속히 이루어지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으리라. 이건 신속정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신속한 것 같지가 않아요.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일이 더디어 보일지라도, 더디어 보일지라도 기다리라. 그 다음에 명언이 나옵니다.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기다리는 거하고 이게 될지 안 될지를 미심쩍어하면서 기다리는 거는 천양지차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원리 속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편에서 보면 인간의 부족함과 초조함 때문에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 아가가 엄마 뱃속에서 일정 기간이 있어야 태어나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애를 가지고 있는 엄마나 옆에 있는 가족들은 이게 올 애가 태어날 것 뻔히 알면서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가 태어나서 자란 다음에 그 아이는 그냥 가져줘서 태어난 것이지 그 엄마 뱃속에 있던 기간이 당연히 속히 지나가는 기간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하나님의 일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몹시 사랑하던 그 제자 셋이 있었습니다. 오빠가 있고 여동생이 둘이 있었죠. 누구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이틀 후에 가셨습니다. 혹시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악인들이 판치는 것 같고 이 세상이 망가지는 것 같고 이익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있다는 거예요. 화 있을 진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세상에 가득한 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요약할 테인데 사실은 오늘 설교가 여기에 집중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굵고 짧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 하실 분은 노트 하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길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앞을 풀지 않으면 이 얘기 자체가 전달이 안 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의 진술을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신앙 첫 번째, 부활신앙이에요. 죽었다가도 살아날 것이다.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앙은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신앙을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 붙잡고 사는 신앙이에요. 왜 부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잖아요. 예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 붙드는 신앙입니다. 구약시대 때나 바울시대 때는요, 성도들이 예수님 붙들지 않고 뭐를 붙들었어요? 율법을 붙들었어요. 요즘에는요, 예수님 붙들지 않고 세상을 붙들어요.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부활하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부활신앙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그것은 미래의 부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강력한 힘을 얻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이 세상을 사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앙은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이 신앙과 같은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하박국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어요. 아까 세 군데 신약성경 인용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두 번 인용하고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인용하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인용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박국의 원리와 똑같은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리라.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리라. 충성되이 나아가리라. 이것을 하박국이 한 얘기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신앙의 일에, 진리의 일 앞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건요, 바울이 복음에 빚진 자라는 얘기를 할 때 쓰고 있어요. 내가 복음에 빚져서 나는 오직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나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내가 내 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산다는 사실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을 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삶, 선교적인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의인인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빌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인 되었음을 감사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부활신앙 예수 든든히 붙들고 충성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교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뜨거운 그 신앙이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 줄로 믿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의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